지금의 터키를 가서 보시면 터키의 이 윗부분의 왼쪽으로 이제 꺾이면서 그쪽에 다소라고 하는 그런 고대의 유명한 그런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그 지방을 길리기아라고 했고 그 길리기아 지방의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가 다소라고 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유대인 가운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굉장히 영민하고 하나님께 대한 그와 같은 열심이 있어서 그래서 아마 아버지가 너는 아무래도 예루살렘에 가서 유학 가서 거기 가서 좀 율법을 배우고 그리고 좋은 그러한 유대인 지도자가 되는 것이 좋겠다. 아마 이렇게 결심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유학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 길리기아의 도시, 이 다소 출신의 이 사울이라고 한 청년이 예루살렘에 내려와서 그래서 그 당시 가장 유명한 율법 학자 중에 한 사람인 가말리엘이라고 한 사람의 발밑에서 율법을 이제 배웠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7절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가서 볼것 같으면은 나는 여드레째 되는 날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의 줄기에 속한 사람이요 또 이스라엘의 첫째 왕을 배출한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고 히브리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 모든 히브리 사람들 중에 내가 히브리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내가 정통파 유대인이고 또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그와 같은 일에서는 내가 가말리엘 밑에서 율법을 온전히 배운 바리새인으로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율법이 이야기하는 그 의로 말할 것 같으면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나이가 이제 한 30살, 이제 조금 넘어가는 이런 시점에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분 있어요? 율법, 이 성경 말씀, 구약에 나오는 모세의 그 오경에 이야기하는 그 의로 말할 것 같으면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이렇게 유대교에 대한 남다른 열정이 있었고 이 바리새인으로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율법을 따라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열정을 불태우던 그와 같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열정이 어떤 일로 나타났느냐 하면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그와 같은 일로 열정이 밖으로 표출되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바울이라고 한 사람이 회심하기 전에 가만히 들어보니까 나사렛에서 어떤 대언자가 나왔는데 그 사람 이름이 예수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이 유대인들의 메시아로 와서 그래서 십자가에 죽어서 못 박혀 죽었다가 묻혔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했고 다시 승천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 이단들의 모임에 빠져서 그래서 정통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에 불같은 그와 같은 이 정렬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불같은 정렬을 불태웠느냐 하면 26장에 가서 보니까 사도행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26장 9절, 10절에 가서 보니까 참으로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을 대적하는 많은 일을 해야 함이 마땅한 줄로 스스로 생각하고 이거 그대로 둬선 안 되겠다. 이거 큰 이단인데 우리 동포들이 이 이단에 빠져가니 도저히 안 되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 예수라고 한 사람이 누군지 한번 찾아보고 이 사람을 대적하는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10절 가서 보니까 예루살렘에서도 그 일을 행하여 내가 수제사장들로부터 권한을 받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중에서 많은 사람을 감옥에 가둔 일을 하고 또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그들을 죽일 때 그들을 대적해야 한다는 그런 목소리를 내가 내었고 11절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그들에게 형벌을 내렸으며 그들로 하여금 억지로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였고 고문을 하면서 예수 믿는 것이 이단이라고 그렇게 해야만 내가 너를 놔주겠다 이렇게 해서 신성모독하는 말을 할 수밖에 없도록 이와 같은 일들을 하겠고 그들 향해 심히 격분하여 낯선 도시들에게까지 가서 그들을 핍박하였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유대교를 향한 그와 같은 그 열정이 도를 지나쳐서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 이단들 그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해서 심지어 이 예루살렘과 유다를 벗어나서 그래서 이방인들의 도시에까지 가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처단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열정을 보이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러던 그가 역시 수제사장들로부터 권한을 받아 다마스쿠스에 예수 믿는 이단들이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는 이 사람들을 처단해야 되겠다고 다마스쿠스로 가는 그 도중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와 같은 일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소의 사울이라고 한 사람이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로 변하는 그와 같은 역사가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AD 약 37년경에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이 약 AD 30년경인데 그때로부터 약 7년쯤 지난 그 시점에 이 다소 출신의 유대교 광신자였던 이 사울이라고 한 사람이 다마스쿠스 가는 그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에 삶이 온전히 변화가 되면서 그 이후부터 약 30년 동안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수천 킬로미터를 발로 걸어서 배를 타고 산을 넘고 이 들판을 걸어 다니면서 이방인들의 큰 도시에 들어가서 예수님만이 구원자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AD 45년부터 약 13년 동안 세 차례 선교여행을 하는 그와 같은 과정으로 성경 속에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세 차례 선교여행을 약 13년 동안 모든 것을 다 마친 이후에 그의 마음속에 내가 이제는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내 동포들에게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시다. 이걸 내가 한번 선포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히 그 안에 들게 될 때 그가 이제는 세 번째 선교여행을 마치면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2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를 포함한 예루살렘에 있던 여러 유대인 형제들에게 자기가 지난 13년 동안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한 그 일들을 할 때 이 모든 형제들이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염려를 하면서 한 가지 조언을 해줬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많은 유대인들을 만나면서 유대인들에게 모세율법을 지키는 것이 전혀 필요치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고 하는 그런 소문이 있어서 너를 죽이려고 한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 내가 이 예루살렘에서 목숨을 부지하려면 그러면 우리가 내게 알려주는 조언에 따라서 어떤 일들을 좀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너도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내 목숨을 유지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내 자신을 일단 정결하게 하는 정결례 예식을 해라. 또한 동시에 서원한 네 사람이 있는데 이 네 사람이 머리를 밀고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 정결 예식을 행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한데 그 돈을 내가 댔다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 보이게 되면 그러면 여기 있는 유대인들이 너도 모세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율법을 지키는 사람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내 생명을 그대로 살려둘 것이다. 이렇게 조언을 하게 될 때 바울이 내가 그렇게 하겠다 하고 그러고서는 정결 예식을 행하고 네 사람이 머리 깎는 그런 비용을 대고 그리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지금 정결 예식을 행하는 그런 가운데 어떤 일이 생겼어요? 소아시아 지방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 가만히 가서 성전에서 보니까 누가 있어요? 그 소아시아 지방을 완전히 예수님의 복음으로 뒤집어 엎어놓은 바울이라는 사람이 성전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도저히 이 사람을 살려둬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소요를 일으키고 사도 바울을 잡아서 찢어서 죽이려고 하는 그와 같은 시도를 하게 될 때 로마 군대의 총대장이 이것을 알고는 그리고 바울을 구출하는 그런 내용이 그 이후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총대장이 바울을 구출해 주니까 바울이 히브리 말로 여기 모여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시다 이 내용을 선포하게 되었는가 이거를 이 사람들 앞에서 변호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이제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섬기는 그러한 사도로 나를 세우셨다 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 사람들이 또 쉽게 얘기하면 머리가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이게 들쳐졌다 얘기하죠. 머리 뚜껑이 들쳐진 거. 도대체 왜 이방인들 얘기하냐? 하나님은 오직 유대인만 사랑하시는데 도대체 너가 이방인 얘기를 왜 하느냐 해서 화가 나갖고 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이제 하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수 제사장들과 공회 앞에 바울이 이제 불려나가서 또다시 자신을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도저히 문제가 풀리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바울을 다시 잡아다가 이제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바로 그 밤에 우리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와 같은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해 증언했듯이 내가 이제는 로마에 가서 전 세계 가장 큰 도시 그 로마에 가서 나에 대해서 증언을 해야 된다. 열심을 내라. 기운을 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이러는 가운데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가 진행이 되면서 그래서 총대장에게 바울을 끌어갈 때 유대인들이 숨어 있다가 덮쳐서 바울을 완전히 죽여버려야 되겠다는 이런 음모를 꾸미려고 할 때 총대장이 그대로 두어서는 이 예루살렘 지방의 화평이 깨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110km 정도 떨어진 곳에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 지방의 수도가 어디냐 가이사랴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수도는 예루살렘이고 그 다음에 행정적인 수도는 가이사랴예요. 그 가이사랴에 로마 지방에서 로마에서 보내온 총독이 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화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총대장이 몇 명의 군사와 함께 사도 바울을 내려보내냐 하면 23장 23절 가서 보니까 470명의 군사와 함께 사도 바울을 가이사랴로 내려보내는 그와 같은 일이 그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 사람 때문에 470명의 군사가 동원이 돼서 그래서 한밤중에 그를 이 가이사랴로 호송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이 총독이나 아니면 총대장의 입장에서는 소요가 일어난다든지 화평이 깨지게 되면 그럼 말 그대로 목이 달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큰 소동이 일어났는가 저와 여러분이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 가운데 닷새가 지나서 110km니까 이제 말을 타고 이제 가이사랴로 내려갔어요. 자, 예루살렘에 있던 대제사장과 수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닷새 동안 걸어서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어디로 내려왔어요? 가이사랴로 이제 내려온 겁니다. 거기에 총독이 있고 그 총독이 있는 그 자리에 지금 바울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을 잡아 죽여야 되겠다는 이와 같은 그 열망을 가지고 대제사장까지 동원이 돼서 지금 가이사랴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자기 힘만으로 안 되니까 누구를 고용했어요? 변호사를 고용했어요. 변호사 이름이 누구예요? 더둘로라고 하는 말을 잘하는 그런 그 변호사를 고용해서 그래서 이 총독 앞에 와서 사도 바울을 고발한 그런 내용이 사도행전 2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더둘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5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24장 5절 가서 보니까 우리가 보매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요. 세상에 두루 퍼진 모든 유대인 가운데서 선동을 일으키는 자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로마의 평화를 깨뜨리는 자라는 거예요. 일단 이 얘기를 해야 총독이 알아듣거든요. 그렇죠? 로마의 평화를 깨뜨리는 자입니다.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사렛 사람들,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와 같은 존재가 있는데 이 사람들, 나사렛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유대교의 한 분파가 있습니다. 그 분파의 주모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6절 가서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성전을 더럽히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붙잡아서 우리의 법대로 그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는 그러한 내용이 지금 더둘로의 고소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더둘로가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하게 될 때 바울이 10절에서 13절에 내가 그와 같은 고소를 당한 일을 하나도 한 것이 없습니다 하고 총독에게 이제 답변을 하죠.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간 지 12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12일 만에 내가 군대를 조직하고 그렇죠? 나사렛 사람들의 모든 분파를 다 해갖고 이 나라를 뒤집어 엎을 수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걸 총독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런 내용이 14절,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 바울의 믿음 고백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바울이 로마의 총독 앞에 가서 어떻게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였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과연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동일하게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독 앞에서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목숨이 살아남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그와 같은 절박한 그런 때에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이라고 고백을 하느냐 15절, 14절 그러나 내가 이것을 가깝게 고백하오니 곧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그 길을 따라 내 조상들의 하나님께 그렇게 경배하고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나이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단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 더둘러가 얘기한 대로 나는 전염병 같은 자요. 세상에 두루 퍼진 모든 유대인들 가운데서 선동을 일으키는 자며 나사렛 사람들의 분파의 주모자가 내가 맞습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내가 바로 그 이단입니다.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는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나이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아직까지 신약성경이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이 뭐예요? 구약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나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 말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100%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내게 소망이 하나가 있습니다. 15절 그들도 스스로 인정하는 그러한 소망인데 그 소망이 뭐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인데 그 소망은 뭐냐?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들 위해서 의로운 자들의 부활을 마련하시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역하는 자들을 위해서 불의한 자들의 부활을 마련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의로운 자들의 부활에 참여하든지 아니면 정죄받는 자들의 부활에 참여하든지 두 부활 중에 하나에 참여한다고 하는 그 사실 내가 소망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고 지금 총독 앞에서 지금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서 보시면 이단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와. 이단은 영어로 헤레시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헤레시라고 하는 그런 말은 신구약 전체에서 여기 한 군데 나옵니다. 여기 한 군데 나와요. 이 헤레시라고 하는 말은 원래 뜻이 생각이 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열을 일으킨다는 뜻입니다. 원래는. 근데 이게 시간이 자꾸 이제 지나면서 뜻이 틀리고 생각이 틀려서 분열을 일으키다 보니까 이게 종교적인 의미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단이라고 하는 그런 말로 정착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안식교 믿는 사람, 통일교 믿는 사람 이런 사람들 우리가 이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래요? 이단은 저주받을 이단 교리,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교리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사람들을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지옥 불속으로 집어넣는 그와 같은 사상을 가르치는 것, 이걸 성경이 이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는 거 이게 대단히 무서운 말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사람들을 콜로세움에 집어넣고 사자들의 밥이 되게 할 때 그 그리스도인들을 정죄할 때 그 그리스도인들의 고발장에 뭐라고 적었어요? 이단이다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이단 무서운 말입니다. 이단이라고 이렇게 정죄를 받으면 살아남을 길이 없었습니다. AD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 이제 일어나게 되고 이러면서 콘스탄틴 황제가 자기의 정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정치와 종교를 하나로 만드는 그와 같은 시도를 합니다. 보통 역사에서는 그거를 기독교 공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기독교 공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순수한 그 말씀에 이교도들의 잘못된 그러한 문화와 우상 숭배가 들어오면서 그래서 기독교가 아니고 기독에서 떨어져 나가면서 천주교회라고 하는 그런 큰 길이 마련되는 그와 같은 발판이 AD 313년에 이루어진 밀라노 칙령입니다. 그래서 이 밀라노 칙령에 따라서 온 유럽에 로마 제국에 사는 사람들은 오직 기독교만을 국교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좋은 거 아닙니까?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왜 그래요?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 모두 이것만 믿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국가교회가 이제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국가교회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지정해준 하나님을 섬기는 거 이게 국가교회예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 안에서는 오직 로마 가톨릭 교회만 섬겨야 되고 영국 같으면 16세기에 이제 성공회가 이제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면 영국에 태어난 사람은 성공회만 다녀야 되는 거예요. 스코틀랜드에 태어난 사람은 장로교만 다녀야 되는 겁니다. 또 독일과 그 다음에 스칸디나비아 3국에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루터교회만 다녀야 되는 거예요. 다른 교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람들을 이 로마 카톨릭 교회와 그 다음에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나온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종파들이 사람들의 이와 같은 이 자유를 얽어매고 이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을 처단해야 될 때 그때 그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그 고발장에 쓴 제목이 뭐예요? 이단 이렇게 적은 거예요. 이단. 그래서 천주교에 의해서 이단으로 정죄받거나 아니면 장로교나 루터교회에서 이단으로 정죄받으면 그러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죽지 않고는 그 나라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들에게 물 몇 방울 뿌리고는 이 아이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됐습니다 하고 유아 세례를 주거나 그렇죠? 아니면 이 한낱 사람에 지나지 않는 사제 앞에 가서 죄를 고백하면 이 사람이 내 죄가 다 용서됐다고 이야기하는 이와 같은 거 하면 이거 이단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면 이단이에요. 그래서 이 유아 세례는 이단입니다. 사자가 죄를 용서해 준다는 건 이단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돼서 이단으로 정죄를 받아서 목숨을 빼앗아 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적어도 중세 암흑시대에 천주교에 의해서 약 5천만 명, 적어도 5천만 명, 많게는 1억 명 이상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로 믿겠다고 하는 이와 같은 믿음을 고백하다가 이단이라고 하는 그런 죄목으로 고발이 돼서 목숨을 잃고 재산을 다 몰수당하는 그와 같은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이 믿음의 자유, 신앙의 자유, 이 양심의 자유는 이단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불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던 우리 선조들이 목숨을 내걸면서 지켜준 이와 같은 믿음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여기 가서 보니까 이와 같은 그 믿음의 선배들의 기원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이것을 가깝게 고백하오니 곧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그 길을 따라서 그렇게 내 조상들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단이라 불리는 거 두려워하십니까? 저는 하도 많이 이단이라고 사람들이 그래서 별로 그렇게 감각이 없습니다. 네이버 치거나 이러면 제 이름 뜨거나 사랑 침례교 뜨면 하도 오랫동안 이단이라고 그래서 이제는 좋은 것 같아요. 이단이. 이단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사도 바울에 가서 보니까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불리는 그 길을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께 경배한다. 얼마나 멋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가리켜서 이단이라고 하는 거, 그 우리만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부터 그랬어요? 사도 바울부터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 때부터 이미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사람들이 이단이라 그렇게 불렀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목숨을 살려줄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지금 총독 앞에 가서, 총독 각하, 저는 사람들이 이단이라 부르는 그 길을 따라서 그렇게 내 조상들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이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 오라 그러든지, 아니면 오바마 대통령이 백악관에 오라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당신 믿음에 대해서 한번 고백해 보시오. 이야기할 때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담대하게,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부르는 그 길, 그 길을 따라서 내 조상들의 하나님, 내 영적인 조상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예,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구약시대 모든 성도들의 하나님, 또 이단이라 불리기를 거절하지 아니하고 목숨을 내걸고 믿음과 양심의 자유를 지키려고 했던 신약시대 모든 그 선조들이 섬기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가 그렇게 경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왕들 앞에 서서, 통치자들 앞에 서서 담대하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단이 되려면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조건. 그 조건이 뭐냐? 여기 가서 보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이단이 되는 거 아주 간단한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거기 기록된 것을 나는 다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맞습니까? 그게 이단이 되는 유일무이한 조건이에요. 유일무이한 조건. 네, 나는 다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미국에 이제 가서 여러 사람들 만나고, 또 미국에 가기 전에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여러 사람들 만나면서 마음속에 큰 고민이 있습니다. 그 고민이 뭐냐 하면, 다들 예수님 믿는다 그래요. 다들.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나눠보면, 그럼 어떻게 되냐. 성경이 있을 때 성경의 앞부분 안 믿어요. 성경의 뒷부분 안 믿습니다. 나는 성경의 가운데만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 성경의 창조. 아, 저는 그거 믿을 수 없습니다. 예. 저는 믿을 수 없어요. 학교에서 가르쳐 준 대로 저는 원숭에서 사람 되고, 무에서 유가 되고, 이런 거 성경이 얘기하지 않는 그런 것들, 과학이라고 얘기하는 그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나는 그것대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공중에서 강림할 때 우리 몸이 홀연히 변화가 돼서 공중으로 채워 올라가는 휴거. 아, 그거, 이 비치광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얘기지. 저는 그런 거안 믿습니다. 정신 똑바로 가진 사람이 어떻게 그런 거 믿을 수 있습니까? 그 저는 뭐만 믿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그다음에 부활하셔서 나의 구원자가 되셨다고 하는 요 성경의 가운데 있는 부분만 믿지. 저는 앞부분하고 뒷부분은 안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고민이 굉장히 많이 돼요. 야, 이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정의를 내린 복음이 있어요. 그 복음은 성경 기록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근데 이 복음을 믿는다고 한 사람들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말씀 얘기하면, 아유, 그거, 예, 진짜 얘기 아닙니다, 그거. 예, 이스라엘 사람들의 삼국지 같은, 그와 같은 신화나 전설에 대한 거지, 그거 진짜 얘기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재림, 이 땅에 이루어질 천년왕국, 이런 거 아닙니다. 이거 다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고 비유적으로 해석해야 될 거지. 이런 거 진짜 그대로 문자 그대로 예수님이 저 올리브산에 내려오시고 이런 거 믿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율법과 대언자들의 기록된 모든 것을 믿나이다. 여러분 어떠세요?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기록된 모든 것을 믿습니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는다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이단이라 그러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보존해 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그래요? 그 이단이라 그래요. 이단이라 그럽니다. 시편 12편 6절에서 7절 말씀, 주의 말씀들은 순수하니, 그렇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 순수해서 흙도가 아니어서 정죄하여 일곱 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보존해 주시겠다고 하는데도 뭐라 그래요?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고개를 살레살레 흔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단어가 이 시간까지 보존이 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없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단어가 보존이 돼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겠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라서 저는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단어를 지금 이 시간까지 보존해 주시고 지금 이 시간에 사람들의 손 안에 그 성경이 있을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 성경이 바로 1611년에 하나님께서 만국의 공용어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표준 언어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변개시키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이 세상에 나타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요한계시록 맨 끝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마감을 하시면서 아예 거기에다 경고를 해놓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 내가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들에다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대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부분을 빼시리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마감하시면서 성경에 가감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시도하는 그러한 자들 그냥 두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서 무엇을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이와 같은 경고를 주시면서까지 나는 내 입에서 나온 모든 단어를 보존할 수 있고 지킬 수 있고 약속한 대로 그대로 그 일을 하는 그와 같은 존재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손 안에 하나님이 완전하게 보존해 주신 그런 성경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능력이 크기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리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성경이 우리 손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으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이단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킹잼 성경에 오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뭐라 그러죠? 저 사람 이단이구나. 그렇게 얘기하는. 그렇게 이단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감사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단이라 불리는 그 길을 따라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저와 여러분이 바라기는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되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하는 그 말씀에 따라서 사람들이 나를 이단이라고 해도 나는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에 기록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믿는 사람입니다 하고 이 사람들 앞에 증언하는 애고와 같은 축복된 그런 기회를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믿느냐?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지금부터 약 6천년 전에 하나님께서 지금의 24시간의 하루 그 6일을 사용하셔서 온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별들과 해와 달과 지구와 이 지구 안에 있는 모든 것들과 바다와 바다 땅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무에서 유로 창조해내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겁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이 창조신앙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확신이 들지 않으면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죽은 자들로부터 불러일으키는 이 부활시켜주는 그와 같은 권능을 저와 여러분이 믿을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저 하늘에 떠있는 모든 해와 달과 별들이 무에서 유로 존재하게 된 겁니다. 이 창조신앙,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지금부터 약 6천년 전에 하나님께서 엿새를 사용하셔서 사람을 포함한 이 우주공간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렇게 믿는 것, 그것이 이단이 되는 첫걸음이요. 사실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그와 같은 첫걸음임을 저와 여러분이 확신해야 됩니다. 진화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가르침이에요. 인본주의 학자들의 가르침입니다. 이와 같은 것은 성경이 전혀 가르치지 않습니다. 남들이 무엇이라고 하든지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약 6천년 전에 온 우주공간의 모든 것들 사람을 포함한 모든 것들을 무에서 유로 만들어내셨다는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굳건히 가지셔야 됩니다. 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창세기 3장에 사람이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타락하게 됐고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지만 타락한 이후에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아담의 형상대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모두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인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 기록된 대로 그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창세기 6장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상상하는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악한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물을 사용하셔서 노아의 대홍수를 사용하셔서 그래서 이 지구에 있는 모든 것들을 완전히 물로 뒤덮어 놓으신 그와 같은 노아의 대홍수 사건이 있었다는 그 사실도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에베레스트 산 저 높은 데 가서 보시면 그러면 이 물고기들의 화석이 있고 조개 화석이 있고 그런 거예요. 한때 모두가 다 물로 잠긴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믿는 겁니다. 창세기 10장 가서 보니까 홍수 이후에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하는 노아의 그 세 아들들에 의해서 온 땅에 사람이 퍼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지구가 원래 하나였는데 10장 25절 가서 보니까 그 벨렉의 때 이 지구가 5대양 6대주로 나뉘어졌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우리가 믿는 겁니다. 예. 창세기 11장 가서 보니까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지금부터 약 4300년 전에 사람들이 바벨탑 근처에 모여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땅에 나가서 땅을 정복하고 땅을 충만히 채우려고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저 위에서 내려다보시고 이들의 사악함을 보시고 내려오셔서 사람들의 말을 혼잡하게 하셔서 그래서 바로 그때로부터 이 바벨탑을 통해서 사람들이 인도로 가고 이집트로 가고 중국으로 가고 한국으로 가고 하면서 사람들의 문명이 시작되기 시작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믿는 겁니다. 창세기 12장에 우리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던 이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데라를 부르셔서 그래서 그의 아버지 데라가 그를 방해하게 될 때 그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이 아브라함을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이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영원 무궁토록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저 이스라엘 저 땅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영원 무궁토록 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1948년도에 저 이스라엘이 돌아왔다고 하는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되는 겁니다.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에 동성애라고 하는 것과 같은 죄악이 관영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완전히 파멸시켰다고 하는 그 사실을 성경에 있는 그대로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이 다시 오게 될 때 이 세상이 노아의 때와 같이 롯의 때와 같이 마음속에서 사람이 상상하는 모든 것이 사악할 때가 된다고 하는 그 사실 말씀해 주신 그대로 이 땅이 이루어질 줄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야곱의 열두 아들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만드시고 이들을 이집트로 보내셨다가 출애굽기에 가서 보니까 어때요?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가나안 땅에 한 민족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백성을 그 안에서 많이 성장하도록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의 그 대속의 피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구출하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저와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유월절 행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이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하는 애고와 같은 지표가 되었다는 사실 그대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천사들이 먹는 빵인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려주시고 그래서 40년 동안 그들을 보호하시는 가운데 신발이 해지지 않고 옷이 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사실 있는 그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믿으시게 될 때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생기고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돌봐주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을 돌봐주시고 입혀주시고 먹여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사무엘가 7장에 가서 보시면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좌를 영원 무궁토록 세워주시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예언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 예수님께서 다윗의 씨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 오셔서 사람들을 구속하신다는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이 예수님이 처녀 탄생을 통해서 나시겠다고 이사야서 7장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베들레헴 그 마구간에 태어난 그 아들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육신하신 하나님, 처녀 탄생을 통해서 남자의 도움을 입지 않고 이 땅에 오신 유일하신 분,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죄 없이 33년 반을 사시다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묻히시고 성경 기록대로 부활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있는 그대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사도 베드로의 그 믿음의 고백을 보시고는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 예수님 말씀해 주셨거든요.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는 그 교회가 역사를 타고 내려오면서 지금 어디까지 이른 거예요? 사랑 침례 교회까지 이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랑스럽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에 따라서 지금 인천이 소래 지역에 사랑 침례교회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말씀 지금 이루고 있는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있는 것처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워 올라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으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믿는 겁니다. 남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든 죽어와 부활의 소망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소망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확신을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7년 환란기가 끝난 이후에 이 땅에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또 신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땅에 천년 동안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이 천년왕국이 끝난 이후에 하나님의 영원한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성경에서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을 믿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사람이 복되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까지 이 복음을 전하면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소망이 있다 그 얘기합니다. 그 소망이 뭐예요? 여기 24장 15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내가 가졌는데 그것은 곧 죽은 자들의 부활 즉 의로운 자들의 부활과 불의한 자들의 부활이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하고 지금 벨릭스 총독 앞에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가서 보니까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 하나님이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고 이 두 종류의 사람들 위해서 두 종류의 부활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6절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참고 꾸준히 잘 행함으로 영광과 존귀와 죽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지 아니함을 구하셔야 돼요.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근데 사람은 혼이에요. 이 혼은 영원히 죽지 않거든요. 영원히 죽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와 그 다음에 영원토록 죽지 않아야 되겠다는 것을 그것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의로운 자들의 부활에 참여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옛날에 이것을 몰랐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부활의 소망을 주시게 될 때 사도 바울의 온 삶이 변하면서 과거의 모든 것은 내가 다 똥으로 여기고 이제부터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의 고상함으로 인해서 내가 앞을 향해서 돌진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겠다고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8절 가서 보니까 그런데 논쟁하기 좋아하며 창조가 어디 있냐 그러고 그렇죠 모든 게 다 진화가 됐다 그러고 뭐 6천년 전에 말이 안 된다 그러고 200억 년 전에 모든 게 빅뱅에서 나왔다 이게 논쟁하기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진리에 순종하지 않냐고 재림이 어디 있냐 그러고 휴거가 어디 있냐 그러고 부활이 어디 있냐 그러고 이렇게 진리에 순종하지 않냐고 불의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경로와 진노로 갚으시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이거를 성경은 둘째 부활, 둘째 사망에 참여하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남들은 지금 다 놀고 있는 지금 예배드리러 나왔어요. 헌금 가지고 나왔습니다. 봉사하러 나왔습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된 대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근데 부활에 두 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는 생명의 부활이 있고 다른 하나는 정죄의 부활이 있어요. 사람은 영원히 다 살아요. 근데 하나는 천국에 가서 살고 하나는 지옥에 가서 삽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내 앞날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내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인가 아니면 마귀와 그의 천사들 위해 예비한 저 뜨거운 지옥불 속에 들어가서 영원무궁토록 고생을 하면서 살 것인가 그 선택이 여러분의 손안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 지금 이 벨릭스 총독 앞에 가서 고백했던 그런 내용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그 사람들, 외부 사람들, 남들이 이단이라 하는 그 길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드리는 사람인가? 첫 번째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남들이 이단이라 하든 뭐라고 얘기하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인가? 둘째,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 믿어야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 맨 마지막까지 내가 다 이해는 하지 못해도 이게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 이해는 하지 못해도 내가 다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성도가 될 때 어떠한 소망을 가져요? 하나님께 대한 소망. 어떤 소망이에요? 휴거와 부활에 대한 그런 소망을 안 가질래 안 가질 수가 없는 거. 왜 그래? 성경이 부활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믿는 자들의 부활이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한 굳건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한 일주일 동안 사시면서 사도 바울의 이 믿음의 고백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과연 왕 앞에 불려갔을 때, 대통령 앞에 불려갔을 때, 아니면 내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사도 바울과 같이 이런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담대한 것 같은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 일주일 동안 깊이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어놓고 아직도 그런 소망이 없는 그런 분이 계시면 오늘 예배당 문턱을 떠나기 전에 오늘 해결하고 돌아가셔야 돼요. 오늘 해결하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믿을 필요가 없어요. 사람 언제 죽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당 문턱을 떠나가기 전에 여기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돌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